주님 계셔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축일의 제목에도 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성가정이라는 단어는 가톨릭 신자로서 교우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조금 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익숙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가톨릭 교우들에게 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부담으로 또 다가오는 돌아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성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인 성사를 받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가정은 그들 나름 성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시죠. 하지만 현실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렇듯 녹록지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또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날은 어느 구역의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 뭐 그 모임이 여기 디트로이트 김대건 성당인지 다른 본당이었는지는 그냥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역은 이 세대들을 구성해서 나이 차이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저랑 크게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부들의 구성이었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만만해서 한동안 제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물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뭡니까? 누구는 정으로 산다고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누구는 의리로 산다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표현이 전부인가요? 완전히 진심은 아니신 거죠? 라고 물으면서 오래 살다 보면 사랑이 깊어지고 뭐 그런 건 없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했죠. 돌아오는 대답들이 상당히 솔직하고 진심 어려서 고마웠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도 대답하시고 또 며칠 전에는 서로 실수로 몸이 닿았는데 서로 사과했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하시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 우리 부부의 관계를 정의할 단어를 아직 못 찾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철학적으로도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 답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부부 사랑도 결국 노력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간의 신의를, 그 삶의 무게감 안에서도 서로 간의 신의를 지켜가겠다라는 다짐이 부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마냥 좋아서 연애 때 감정이 막 평생 이어지는 그런 노력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좋기만 하다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겠구나. 그런 건 절대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세월의 권태감과 그 세월의 지루함, 익숙함을 이기고 서로 간의 사랑을 신의로서 지켜갈 때, 아, 그럴 때 부부의 사랑이 깊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다시금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매체를 희망을 가지고 물은 거죠. 매체를 보면 텔레비전 같은 걸 보면 노부부가 되어가지고 손을 잡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니까 답이 이랬습니다. 아마도 19은 최근에 재혼하신 분들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 열의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간이 해나가는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인간의 모든 행위 안에 완벽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가정이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에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가정은 뭐 겉모습으로든 뭐로든지 간에 완벽한 가정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성가정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이 요셉, 마리아, 예수 가정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성경 밖의 이야기에 따르면 결혼할 당시에 나이가 많았던 노인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가 성모님의 신랑이 될 것인가를 두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맥락에서는 성모님의 운명을 갖다가 다 대충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의 신랑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누구든요.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의 신랑이 될 것인가를 두고 그 지파 안에서, 유다 지파 안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년 예수님도 육아하기에는 만만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그 사람 많은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소년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는 기껏 사흘 만에 찾았더니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했으니 이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가정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완벽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그 노력을 꾸준하게 나간다는 말이 될 거고, 그 노력이 결국 성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혼인 성사 안에서 살아가는 부부뿐만 아니라 신품 성사 안에서 살아가는 저 같은 사제들도 아마도 이제 거의 모두가 자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성사를, 뭐 혼인 성사가 되었든 신품 성사가 되었든 그 성사를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인간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살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부족함을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또 이렇게 한 가정을 지키고 하나의 성소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래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란 존재는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비움의 자세가 될 겁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나의 부족한 자세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느님의 자비의 자리가 됩니다. 사실 아주 조금 살아가다 보니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살다가 교회에게 져주지 못하면 자제가 행복하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또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져주지 못한다면 행복한 부부생활은 요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그냥 지는 것이 아니겠죠.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면서 내가 졌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져줄 수 있는 사람이 하느님과 마주했을 때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의지를 따르고 그 의지와 일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나를 죽이는 모습 속에서, 또 서로가 택한 삶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보고, 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그 말마디 속에서 또 하루 앞으로 새롭게 다가온 한 해 모두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빌어봅니다.